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신문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좀 돌리 파튼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기를 또 반만 이렇게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얼굴을 보니까 좀 익숙한 분이에요. 뭐 별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본 거고 제가 그래도 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분이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원곡자예요. 작사 작곡했던 거예요. 그래서 I Always Love You인가 뭐 그거 그 노래를 갖다가 부른 분 만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약간 옷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좀 약간 과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는 얼굴도 이쁘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마디로 싸구려처럼 입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는 싸게 보이는데 이 싸게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 줄 아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어떠한 분명한 내 삶의 골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80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80세로 돌아가시는데 아주 뭐 테네시 산골 아플레치안 마운틴 아주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좀 뛰어난 사람들은 튀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이미 TV에 나오고 하면서 결국 아마 정말 유명하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이 유명한 곡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유명했기 때문에 보다도 이분이 돌아가고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고 나니까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많은 영향력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마을, 자기가 다녔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시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또 많이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또 자기가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아마 30대에 좀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제 조카들을 자기 아이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애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뭐 그러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이제 나누는 삶인데 우리가 물론 많이 있었어도 나누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돌리 파튼이라는 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한 말 또 그분의 어떠한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니까 어떤 때는 매일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내가 했던 설교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설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1년 동안 했던 설교들을, 원고들을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해서 주면 내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어떠한 주제를 했는지, 어떠한 본문을 했는지를 딱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몇 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나, 어떠한 주제로 했나, 어떠한 본문을 했나라고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이제 2026년 또 2027년, 2028년 비슷하지만 또 좀 다양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똑같은 진리이지만 좀 다양하게 다른 면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책도 읽고 또 책도 보면서 비교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두 주간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잔 라일의 그 책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두 주간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야, 우리 이숙희 집사님 아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밖에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전이 딱 회복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딱 회복되니까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그 밑집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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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막 생수의 강이 막 돼가지고 온 나라를 죽은 물을 죽은 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참 불쌍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있음을,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이 18장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이 저녁에 짧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비운 곳을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목사인 제가 항상 조심하는 또 경계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졌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 귀신이 쫓겨났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예전 그 집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혹시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집, 내가 쫓겨난 집은 어떻게 됐나 하고 딱 가봤더니 아유, 내가 쫓겨난 그 상태로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깨끗한 그 집에 바로 들어갑니까? 한번 쫓겨나 봤으니까 알아요. 이게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야 돼요. 채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죠. 어떤 분이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좀 빨리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좀 그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이제 그것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평생 일만 했는데, 아, 이제는 쌓아놓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통장에 있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거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좀 실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통장에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미래에 대해서 다 쌓아놓고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하나도 안 보내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라고 있는 아이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경험, 추억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또 누리다 보는 것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쓰는 것은 또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쓰면 쓸수록 비어여 채워져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보화가 있는데, 많은 보물이 있는데 담을 주머니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못 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옷장에 옷들 어떠세요? 뭐 저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와이셔츠도 좀 빨아서 드라이클리닝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복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만 딱 드라이클리닝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옷을 입어요.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빨아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입으니까, 예전에는 다 매주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복들이 좀 몇 벌 있는데 입는 것만 입어요. 그러니까 옷장에 계속 옷만 쌓여 있어요. 와이셔츠도 그냥 좀 뚱뚱할 때 입었던 그 와이셔츠들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한테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갔을 때 할머니가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복을 입고 다녔, 양복을 입었는데 그 양복이 안 맞아요.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번 온 김에 양복을 하나 그러면 사자. 너 내년에 졸업할 때 뭐 전체 정장을 입지는 않더라도 양복 입지 않아? 근데 괜찮대요. 살을 빼서 입을 거래요. 옷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다 걸어놨어요. 못 입어요. 작아서. 입는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하면은 빈 곳이 보이면은 그래 더 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살 빼서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쫙 걸어놓은 거예요. 이 말 들으면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옷들 다 보면은 그냥 아깝고 또 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잘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도 옷을 갖다가 이렇게 딱 꺼냈더니 여기에 먼지가 딱 앉아있어요. 양복에 먼지가 앉을 정도면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도 비워야 돼요. 집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좀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좀 정리가 될 텐데 좀 새롭게 좀 뭐랄까 장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싸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좀 받으려면 우리가 비워야 되는데 정말 좋은 그 십자가의 보화를 담으려면은 비워야 되는데 온갖 것으로 다 이미 채워놨으니까 진짜 중요할 곳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은 이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존 라일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결국 우리가 비우는 것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작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교회 밖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린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럽이, 지금의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기독교 베이스가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출발이 누구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비추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들어오면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성결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결의 첫 번째 제일 출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이 뭐였습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죄. 죄예요,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냐면 성결한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 보통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한 1년쯤 안 한다고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요. 먼지가 쌓여도 먼지가 쌓여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청소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맨날 저녁에 그 잠자기 전에 그 뭐 일직사령이 하나 그런 분이 와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요. 청소 점검을 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흰 장갑을 탁 입고 창틀 같은 데 가가지고 탁 이렇게 해요. 그 딱 이렇게 해요. 어유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잘 닦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보면은 딱 나와요. 계속 닦으면은. 근데 계속 닦아야지. 안 그러면 이제 쌓이잖아요. 근데 오래 쌓이면은 잘 모르겠는데 쌓이면 청소하면 할수록 조금만 더러워도 금방 확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튀어도 그냥 확 드러나요. 근데 흰옷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밝은 흰옷 입고 약간 어두운 흰옷이 있습니다. 어두운 흰옷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밝은 것은 정말 확 튀어 나요.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깨끗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하면은 여기도 청소가 안 됐네, 저기도 청소가 안 됐네, 저기도 청소가 안 됐네. 자꾸 청소 안 된 곳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내게 비치니, 내 안에 있으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라는 것은 곧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도 진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약점 아닌 약점이에요. 너 예수님 못 만났잖아. 너는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어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나중에 들어간 교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깔아뭉갭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 사도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은 성도 중에 오늘 말씀처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정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쯤이면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육받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도 최고의 죄인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막내 사도고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극단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지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가르침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울 교회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하는데 좀 발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색깔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일까? 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더욱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고 수고하게 맨날 매 맞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그 사역,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처음에는 좀 자유로웠는데 나중에는 자유롭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열심히 새벽 예배 전하고 또 금요일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 또 설교하고 또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신방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동시에 나를 존중해주고 좀 뭐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의 성도들은 다 나를 좋아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만나기 힘들고 때로는 좀 뭐 교회 안은 아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하고 교회적인 거로 얘기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진짜 내가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정말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것들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대통령을 이해한다. 대통령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아주 참모로 쓰는 그런 스텝들이 있어요. 뭐 담요라고 표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은퇴했고 나머지 한 명은 은퇴하지 않았는데 아주 젊은 스텝들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무시 못해요? 대통령이 가까이 하니까.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소중한 것, 우리의 삶의 최고, 내 삶의 우선순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첫 번째야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떠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 섬긴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면 아주 큰 권력을 가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뭐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고 그래?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막 입이 근질근질 말하면 안 돼서 그렇지. 아, 지금 나한테 이런 엄청난 것을 맡겼어요. 내가 이것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오더를 준 그분을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렇다면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뭐예요? 그 풍성함이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참신, 참인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라는 그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참 인간이다라는 그 표현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좀 근데 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그거를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고, 동시에 이러한 모든 나의 갈급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선한 목자, 평강의 왕, 피난처, 대제사장, 이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이 가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정말 갈급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수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정말 이 갈급함이 있는데 그거를, 그 갈급함,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막 어떤 정신이 산란하고 그냥 산만하고 내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울하다는 것도 뭐예요? 외롭다는 것도 뭐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것이 평강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용한 것,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왜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래요? 왜 힘들다고 그래요? 왜 지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샬롬, 나의 그 모든 그 근본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책에도 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뭐냐면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조급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빨리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조금 늦었을 때는 아니 그것을 못 기다린단 말이야 하면서 얼마나 조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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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 풍성함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방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냥 나누고 쓰면 소모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 전할수록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런 것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육체적인 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것을 충분히 견디게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뭐 아유 뭐 한 달에 한 번만 보면 되지 뭐, 뭐 일주일에 한 번 봐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 아직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로만 해요.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도 뭐 이렇게 비싸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기 낳기 전부터 잘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봐준다 막 하다가 막상 보니까 방긋방긋 막 웃는데 자기를 알아보는데 막 좀 옹알옹알 하는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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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막 옹알이 하는 게 막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좀 봐주고 좀 놀고 주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파요.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육체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정신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그 충만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생수의 강을,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이 더 엄청나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도 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이, 놀라운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